안녕하세요. 교포 유니온에서 전해드리는 5월 25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뉴욕 라이프의 프리미엄 디파짓 어카운트 PDA는 일시납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그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5월 31일까지 가입하시면 첫해 10%, 이후 매년 5.0%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DA에서 발생한 이자는 보험료 납부에 사용되어 실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뉴욕 라이프 숀 초이, 최소한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408-531-7702, 408-531-7702.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뉴스를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 평소에 뉴스를 들으실 때막 쏟아지는 헤드라인들에 좀 압도당하는 기분 드신 적 없으신가요?
네, 사실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겉핥기식으로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월드뉴스부터 미국 연방 소식, 그리고 당장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베이 지역 로컬 뉴스까지 각 항목을 하나씩 독립적으로 뜯어볼 텐데요.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왜 일어났고, 그게 지금 내 차의 주요비나 가족의 안전과 무슨 상관인지 그 이면의 작동 원리를 아주 끝까지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접근이네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들이 사실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들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사건 하나하나를 현미경 들여다보듯 깊숙이 분석해보면 그게 결국 우리 청취자분들의 일상과 아주 치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걸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 다룰 개별 이슈들 모두 그 숨겨진 인과관계를 해부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월드뉴스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이슬람 최대 성지 순례인 하지가 본격적으로 막을 울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약 160만 명의 인파가 모여들었다고 하는데요.
와, 160만 명이라니.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변수는 다름 아닌 살인적인 폭염입니다. 사우디 당국이 거대한 문무펜을 가동하고 얼음물을 배급하면서 그야말로 초비상사태에 도입했다는 소식인데요. 160만 명이면 샌프란시스코 전체 인구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두배 정도 되죠.
이 엄청난 사람들이 한여름 중동의 그 펄펄 끓는 아스팔트 위에 모여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찔하긴 한데 사실 이게 매년 있는 종교 행사잖아요. 날씨가 덥다는 게왜 굳이 글로벌 뉴스 메인에 오르는 건가요?
이게 단순히 기상청 특보 수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유심히 봐야 할 대목은 이 거대한 종교 행사가 현재 중동의 극도로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치러지는 지정학적 스트레스 테스트로 변모했다는 사실이거든요.
잠깐만요. 폭염 속에 치러지는 행사를 지정학적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부르는 건 너무 거창한 해석 아닌가요? 그냥 온열 질환에 대비하는 의료적인 문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시각을 조금 더 넓혀보면 왜 그게 거창한 비유가 아닌지 금방 납득이 가실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메카 순례에서는 압사 사고나 화재 같은 대형 참사가 종종 발생했거든요. 대표적으로 2015년에 발생한 대형 압사 참사 당시에
아, 저도 그 뉴스 기억납니다.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죠.
네, 그때 이란 성지 순례객 수백 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사우디와 이란 간의 외교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고 결국 국교 단절까지 갔었죠. 그런데 지금 중동 상황을 보면 가자지구 분쟁과 이란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마찰로 인해서 그 외교적 도화선이 바짝 타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16만 명 중에 특정 국가의 국민들이 폭염이나 안전관리 부실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게 단순한 상호로 넘어서 외교적 충돌의 명분이 될수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사우디 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이 말 그대로 시험대에 오른 거죠. 만약 사고가 발생해서 주변국들과의 마찰로 이어지면 당장 걸프 해역을 통과하는
원유 운반선들이 영향을 받겠네요.
맞습니다. 원유 운반선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중동의 외교적 파열음은 곧바로 국제 유가 선물 시장에 반영되거든요. 결국 저 멀리 사막의 폭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당장 다음 주 여러분이 프리웨이 진입하기 전에 들르는 주유소의 가스비가 갤런당 수십 센트씩 뛰어오르는 나비 효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와, 날씨와 종교 행사가 글로벌 경제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랍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어서 다음 월드뉴스 항목으로 넘어가 보죠. 방금 언급하신 중동 정세와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소식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이란과 미국이 카타르 도하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카타르 총리가 중재자로 나선 가운데 핵심 의제는 휴전 안정화,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 그리고 향후 핵 협상의 뼈들을 잡는 건데요. 재미있는 건 양측 모두 당장 타결될 기대는 전혀 해주 말라고 선을 그어버렸다는 겁니다.
아, 처음부터 기대치를 확 낮춰버렸군요.
네, 당장 합의문 도장 찍을 분위기도 아니고 지지부진한데 대체 왜 글로벌 시장과 뉴스들은 이 지루한 평행선 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단어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가는 글로벌 경제의 숨통 같은 곳이거든요. 시장이 지금 이 지루한 협상 과정을 주시하는 건 내일 당장 평화의 비둘기가 날아오를 거라고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협상 테이블이 엎어지는 순간 작동할 해상 보험료의 폭등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해상 보험료요? 원유 공급량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보험료가 문제의 핵심인가요?
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흔히 원유 공급망 차질이라고 뭉뚱그려 표현하지만 그 기저에 깔린 실제 메커니즘이 바로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가 결렬되고 이란이 해협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위협적인 성명을 발표한다고 가정해보죠.
네, 긴장감이 고조되겠죠.
그럼 런던의 로이드 같은 글로벌 보험사들은 즉각 이 지역을 지나는 유조선에 부과하는 전쟁 위험 할증료를 수천만 달러 단위로 확 올려버립니다.
아, 유조선 선조들 입장에서는 배를 띄우는 순간 감당해야 할 리스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뛰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선박들은 아예 경로를 우회하거나 운항을 멈추게 되고 그 막대한 추가 비용은 고스란히 최종 소비재 가격으로 전가됩니다.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식료품 운송비나 주유소 기름값에 실시간으로 반영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미국이 카타르라는 뒷문을 통해 이란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건 당장의 갈등 해결보다는 이 최악의 비용 청구서가 글로벌 경제에 날아드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긴장 완화 관리 차원인 셈입니다.
대화가 멈춰서 테이블이 깨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 우리의 지갑이 털린다는 뜻이네요. 지구 반대편의 외교전이 생각보다 우리의 실물 경제와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군요.
네,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슈입니다.
자, 월드뉴스에서 시선을 돌려 이번에는 미국 내 굵직한 연방 행정 소식을 개별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미 상원에서 들려온 뉴스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온 대규모 추방 집행 및 국경 단속 관련 예산안이 메모리얼 데이 휴회전 처리 시한을 결국 넘기고 말았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조차 합의를 못 끌어냈죠.
네, 공화당 상원의원들조차 일정 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휴회에 들어간 건데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의회에서 법안이나 예산 처리가 며칠 혹은 몇 주 밀리는 건 아주 흔한 일 아닌가요? 이게 왜 굳이 사실상 포기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로 보도되는 건지 그 기계적인 파급 효과를 좀 설명해 주시죠.
겉보기에는 단순한 의사일정 지연 같지만 행정부의 정책 집행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민세관 집행국, 즉 연방기관이 대규모 추방작전을 수행하려면 구금시설의 침대를 확보해야 하고
인력을 수용할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단속 요원들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해야 하며 전세기를 띄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게 철저히 현금 흐름에 의존하거든요. 예산 승인이 위원회에 묶인 채 휴회에 들어갔다는 건 빙판길을 달리던 썰매의 끈이 갑자기 톡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는데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자금 승인이 위원회에 묶여버린 상황이군요. 자금이 수혈되지 않으면 당장 현장의 단속 스케줄이 멈춰선다는 뜻인데 그럼 그 예산 공백 기간 동안 국경과 지역사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당장 두 가지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연방기관은 기존 예산만으로 버텨야 하니까 새로운 구금 계약을 맺지 못하고 이른바 캐치 앤 릴리스, 즉 잡았다 풀어주기 방식을 일시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니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네요. 두 번째는요?
둘째로 이 여파는 베이 지역 같은 피난처 도시의 주정부나 로컬 정부 시스템에 곧바로 마찰을 일으킵니다. 연방정부의 단속 동력이 떨어지면 그 공백기 동안 로컬 비영리단체나 사회안전망의 이민자 인구가 일시적으로 확 몰리게 되거든요.
아, 지역 커뮤니티의 복지 예산과 행정력이 예기치 못한 압박을 받게 되는 거군요. 정치기 속도가 단순히 정치적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각 주와 카운티의 행정자원 분배를 뒤흔드는 뇌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래서 연방 예산 통과 여부가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방금 이민 행정 시스템의 병목 현상을 말씀하셨는데 마침 다음 소식이 이민자들의 현실적인 사법 시스템 접근성과 닿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이 사실상 폐쇄의 수준으로 축소되었다는 아주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네, 판사 수가 급감했죠?
맞아요. 기존에 21명이나 되던 이민 판사 수가 단 2명으로 급감했고 대다수의 사건과 재판 일정이 콘코드 지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재판 장소가 차로 한 40분 정도 거리인 옆 동네로 바뀐 것뿐인데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왜 이걸 두고 절차적 권리의 박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걸까요?
이 사안은 지도의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법률적 생태계의 붕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거대한 법률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온 도시거든요.
지원 인프라라면 어떤 것들이 있죠?
이민법원 반경 몇 블록 안에 무료 변호단체, 원주민 언어 통역사, 그리고 트라우마를 증언해줄 심리 분석가들이 빼곡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만 덩그러니 콘코드로 옮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법정이라는 무대만 옮기고 그 무대를 지원하던 필수 스태프들은 전부 샌프란시스코에 남겨두고 가는 꼴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망명 신청자들의 물리적 현실을 또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자가용이 없고 일용직에 종사하며 대중교통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아침 9시 콘코드 법원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바트를 몇 번씩 갈아타야 하는데 만약 견착이라도 돼서 단 10분만 지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막힐 수도 있고 기차가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재판부가 조금 기다려주지 않나요?
이민 재판의 무서운 점이 바로 그겁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는 그 즉시 궐석 재편으로 골석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헐, 지각 한 번이 곧바로 강제 추방 확정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너무 가혹한데요?
네, 그래서 비판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임대료를 아끼거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상 가난하고 지원이 필요한 이민자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지리적으로 원천 봉쇄해버린 교묘한 시스템 구조조정이라고 분석하는 거죠.
단순히 주소가 바뀐 게 아니라 정의에 접근할 수 있는 다리를 완전히 끊어버린 거나 다름없군요.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국가 시스템이 개인을 몰아붙일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는 걸까요? 바로 이 의문에 대한 답이 될 만한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네, 흥미로운 판결 하나가 나왔죠.
네, 연방법원이 인신비립국 혐의로 기소된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라는 남성의 형사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아주 극적인데요. 가르시아 씨는 과거에 법원의 보호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이민세관집행국에 의해 엘살바도르로 부당하게 강제추방당했던 인물입니다.
법원의 명령을 기관이 무시했던 거군요.
맞아요. 이후 그가 이 부당한 추방에 맞서서 법적 투쟁을 벌이자 정부가 갑자기 그에게 미립국이라는 중범죄 혐의를 씌워 형사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방판사가 이 기소를 보복성 기소로 규정하고 기각해버렸죠. 이 판결이 왜 미국 사법 시스템에서 중요한 선례가 되는 건지 짚어주시죠.
이 사건은 행정부의 공권력 남용과 사법부의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충돌한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판사가 이 형사사건을 기각하면서 던진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거든요.
어떤 메시지인가요?
아무리 강경한 이민정책을 집행하는 부처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법적 오류를 덮기 위해 혹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주장하는 개인의 입을 막기 위해 형사기소라는 국가의 칼을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잠깐, 정부부처가 판사의 보호명령을 대놓고 무시하고 추방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인데요. 만약 이번에 이 보복성 기소가 기각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엄청난 위축 효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다른 수많은 이민자나 망명 신청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저항했다가는 오히려 정부로부터 중범죄자로 물려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모든 법적 권리를 지레 포기하게 만들었겠죠.
사법부가 국가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에 아주 강력한 제동을 건 셈이군요. 그럼 가르시아 씨는 이제 혐의를 벗고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된 건가요?
안타깝지만 현실은 영화처럼 깔끔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기소만 기각되었을 뿐 정부는 항소를 저울질하고 있고 그의 미군의 합법적 체류 신분이 영구적으로 보장된 것도 아니거든요.
아,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군요.
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의 줄타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거대한 국가 시스템과 싸우는 개인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연방정부와 법원 사이의 알력 다툼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옥죄는지 참 씁쓸하네요. 자, 지금까지 거시적인 연방정책이나 지정학적 소식들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철저히 우리 동네, 베이 지역 이웃들에게 당장 오늘 밤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위협 두 가지를 독립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로컬 뉴스군요.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마르티네즈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딸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낸 AI 범인들의 가짜 납치극에 속아 수천 달러를 송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과거에 어설픈 한국어로 엄마 나 폰 고장났어 기프트카드 좀 사줘 하던 그런 문자 피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 다르죠. 이젠 목소리 자체를 무기화하니까요.
맞아요. 이젠 사람의 감정과 공포를 정조준하는 무기화된 AI의 시대가 도래한 건데 이 기술이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평범하고 똑똑한 시민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당하는 건가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인간의 인지적 방어막을 완전히 뚫어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범죄에 쓰이는 AI 음성 복제 기술, 즉 딥페이크 오디오는 피해자 가족의 틱톡 영상이나 음성 사소함에 남긴 단 3초짜리 목소리만 있어도 억양과 감정까지 똑같이 복제해냅니다.
네, 단 3초요.
네, 생성형 AI 기술이 적용되면서 기계음 특유의 그 어색함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거든요.
와, 3초라니? 그럼 제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짧은 영상 하나로도 제 목소리를 그냥 훔쳐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갑자기 딸이 납치됐다고 막 돈을 요구할 때 일단 전화를 끊고 다시 확인해 볼 법도 한데 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까요?
바로 편도체 납치라는 심리적 현상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사랑하는 가족의 비명이나 다급하게 울부짖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스위치를 아예 꺼버리거든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대신 생존과 직결된 공포와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가 뇌를 지배하게 되죠. 범인들은 당신의 통장 비밀번호를 해킹한 게 아니라 당신의 뇌구조 자체를 해킹한 겁니다.
듣고 보니 저라도 제 아이의 비명소리를 들으면 이성이 마비될 것 같네요. 그럼 목소리조차 믿을 수 없는 이 무서운 시대에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방어해야 합니까?
아주 원시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기사에서 전문가들이 권고한 가족 간 비상 확인용 암호를 설정하는 겁니다.
암호요? 무슨 영화에서 스파이들이 접선할 때 쓰는 것처럼요?
네. 원리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과 디지털 화제 대표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엉뚱한 암호를 하나 만드세요. 예를 들어 보라색 파인애플처럼 절대 일상 대화에서 나오지 않을 단어로요.
아, 예상치 못한 단어로요?
네. 누군가 다급하게 돈을 요구하거나 다쳤다고 전화가 오면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도 기계적으로 우리 가족 암호 대봐라고 묻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암호를 못 대면 가짜인 거죠.
그리고 즉시 그 전화를 끊고 팩트체크를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전화를 끊고 가족의 본래 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규칙. 이 작은 장치가 수천 달러의 재산과 엄청난 정신적 트라우마를 막아주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디지털 화재 대피 훈련 정말 확 와닿는 조언입니다. 여러분도 뻔한 단어 말고 진짜 엉뚱한 단어로 오늘 당장 정해봐야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일곱 번째 뉴스 역시 우리 동네의 안전에 관한 소식입니다. 소노마 카운티 클로보델 지역에서 연쇄 방화와 연관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어떻게 잡혔나요?
재밌는 건 경찰의 거창한 잠복 수사가 아니라 이상 행동을 눈여겨본 평범한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 덕분에 검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방화 미수나 체포 기사는 매일 쏟아지는데 유독 이 사건이 북부베이 지역에서 이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북부 베이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그리고 지금 이 계절이 품고 있는 파괴력 때문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북부는 본격적인 건조기 초입에 들어섰거든요. 디아블로 강풍이 불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는 습도가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정말 불나기 딱 좋은 날씨가 되죠.
네. 길가에 무심코 던진 당백꽁초나 이런 방화 의심범이 만들어낸 손톱만한 불씨 하나가 단 몇 시간 만에 수만 에이커의 지택가와 숲을 잿더미로 만드는 메가급 산불로 번집니다.
아, 2017년 텁스 산불이나 2018년 캠프 산불의 악몽이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 생생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경제적인 타격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형 산불이 반복되면서 스테이트팜 같은 대형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 주택 화재 보험 신규 가입을 거부하거나 아예 철수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저도 뉴스에서 봤어요. 보험 가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더라고요.
산불 한 번 나면 수십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니까요. 보험사들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아, 단순히 나무와 집이 타는 걸 넘어서 이 지역의 부동산과 보험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당국이 수백만 달러짜리 최첨단 소방헬기를 대기시키고 위성감시망을 가동하더라도 불길이 번지기 전 초기 5분의 타이밍을 잡아내는 건 결국 이웃을 지켜보는 시민의 예민한 눈입니다.
정말 시민 한 명의 역할이 크네요.
네. 수상한 사람을 보고 귀찮다고 지나치지 않고 즉각 경찰에 신고한 이 시민 한 명의 행동이 좁게는 이웃의 생명을 구한 것이고 넓게는 캘리포니아 북부의 경제적 인프라 붕괴를 막아낸 아주 위대한 개입인 겁니다.
듣고 보니 영웅이 따로 없네요. 오늘 준비된 소식들을 각 항목별로 깊이 파고들어 보니 하나의 묵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구 반대편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이 4차의 주요 계기판을 춤추게 하고 워싱턴에 멈춰버린 예산안이 우리 동네 법원의 문을 닫게 만들며 눈에 보이지 않는 AI 기술이 내 뇌를 해킹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이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의 톱니바퀴 속에서 개인은 너무나 무력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무력감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클로버데일의 방어범을 잡은 건 첨단 위성이 아니라 시민의 눈썰미였고 AI 사기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고도의 백신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족과 나누는 엉뚱한 암호 한마디였거든요.
아, 그렇네요.
거대한 위협일수록 그 파국을 막아내는 건 결국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개개인이 일상에서 발휘하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녁 당장 식탁에 둘러앉아 우리 가족만의 디지털 화재 대피 암호를 정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동네 내 이웃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불씨나 수상한 징후에 조금 더 예민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관심과 실천이 나와 내 커뮤니티를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어선이 될 테니까요. 이상 교포 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5월 25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